함께 제가 한 군데 말씀을 더 소개해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14절의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를 인하여 내가 또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너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과 사랑으로서 내게 들은 바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내게 부탁한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바울 사도의 권면입니다. 우리는 이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의 본문을 읽으면서 늘 치중하는 부분은 주님의 복음을 증거할 것을 명령하고 계심에 대한 교훈입니다. 물론 그것이 이 예수께서 주신 최고의 계명이지만 같은 말씀의 이 나머지 부분이 이 가볍게 여겨져도 역시 온전한 순종이 되지 못할 것입니다. 사실 그 지키게 하라 하는 말씀은 옛 언약인 구약 성경에서 흔한 표현이었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 없이 어떤 것을 지킴으로 거룩해지거나 의로워지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서 지상 최대의 명령을 주시면서 모든 족속을 제자로 삼고 세례를 줄 것을 명령하시면서 주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하는 명령을 함께 주시고 계시다는 사실입니다. 사실 에덴 이후에 범죄한 인류는 선한 율법을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죄성으로 인해서 도저히 그것을 지킬 수 없는 존재들이 되고 말았습니다. 이것은 죄의 사람이 근본적으로 변하지 않고서는 하나님의 명령을 지킬 수 없다고 하는 사실을 확인하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십자가를 통한 구속의 은혜를 믿음을 통해서 받아들이게 하신 후에도 이 지키게 하라는 명령은 계속 구원의 사람들에게 주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세율법 자체를 자연인은 절대로 지킬 수 없기 때문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야고보서 2장 10절에 야고보를 통한 가르침은 사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구속의 십자가를 통해서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화해가 된 새로운 피조물이 된 사람들은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되는 것은 육신의 인간의 의지나 힘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함께하심과 말씀의 역사로 가능하게 되는 입장에서 율법은 헤어진 것이 아니라 완성된 것을 깨닫게 됩니다. 주님께서 요한복음에서 자신의 모범을 소개하면서 이러한 순종과 지킴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시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주님께서는 먼저 아버지의 계명을 자신이 지키는 것 같이 라고 하는 모범을 제시하시고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할 것이다. 요한복음 15장 10절에서 말씀을 하셨고요.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내 말을 지키면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아니하리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자가 죽음을 영원히 보지 않을 것이다. 요한복음 8장 51절에 말씀하시고요.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저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저에게 와서 그 저를 저와 함께 하리라. 나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지 아니하나니. 너희의 듣는 말은 내 말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의 말씀이니라. 요한복음 14장 23절에서 24절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반드시 주님의 말씀을 지킬 것이다. 반대로 주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는 것은 곧 주님을 사랑하는 것이 아니다. 이렇게까지 말씀을 하시고 계시다는 겁니다. 우리 모두 이 약속대로 예수께서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킴으로 그의 보호와 풍성함을 충만히 누릴 수 있는 오늘 이 말씀을 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은 이 20절의 말씀을 중심에서 보겠는데 첫 번째로는 20절 상반절을 보니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이 지켜져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질 때그 약속은 지키는 자에게만 유효합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므로 초라하고 부끄러운 연약한 모습뿐만을 오늘날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가지고 있다는 거죠. 성경 시대와 우리 시대의 차이는 이것뿐이라고 저는 이해가 됩니다. 우리 시대의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지키지 못하고 언제나 부분적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하고 있습니다. 드림도 지킴도 분부하신 모든 것을 드리고 지켜야 합니다. 그렇지 못한 자들에게 대해 경계하시기를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경계에 경계를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며 교훈에 교훈을 더하고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하사 그들로 가다가 뒤로 넘어져 부러지며 걸리며 잡히게 하시리라. 하나님의 말씀을 전체가 아니라 여기서도 조금 저기서도 조금 필요한 대로 빼쓰는 사람들은 결국 어떻게 된다고요? 부러지고 넘어지고 잡히게 될 것이다. 이사야서 28장 10절뿐만 아니라 13절에서 이런 말씀을 주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제한적으로 지키면 하나님의 능력도 제한적으로 나타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온전히 순종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사람들로 하여금 듣고 읽고 순종하여 살도록 하기 위해서 주신 교훈입니다. 우리 말에 부두막에 소금도 집어넣어야 짜다. 아주 간편한 속담이 있습니다. 소금이 아무리 짠맛을 낸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입속에 들어가기 전까지는 짠맛을 내지 못한다는 말씀과 같습니다.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 하나님 아버지의 법이 천천금은보다 귀하다. 이 시편 119편 72절에 그렇게 할지라도 결국 순종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에게만 순종으로 지켜지지 않는 사람에게만은 말씀은 아무 능력도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자기 고향에 나사렛에 가셨을 때 기적을 행할 수가 없었습니다. 왜 그랬어요? 이 사람이 요셉의 아들이 아니냐? 그러니까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말씀을 전부 인간적인 얘기로 듣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서는 다른 곳에서처럼 능력을 나타낼 수 없었습니다. 그건 뭐예요?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복음을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이 이미 제한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을 나타낼 수 없으셨습니다. 대개의 경우 묵묵히 말씀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법을 지킴으로 주님의 은혜를 삶을 통해서 나타내고 삶으로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은 입으로 대개 요란할 뿐입니다. 사람은 삶으로 말씀을 표현하거나 아니면 그 반대로 입으로만 요란한 경우의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습니다. 남들에게 주님을 소개하고 전하는 실제적인 행동을 통해서 자신의 믿음이 더욱 견고해지는 것은 이러한 것을 사실적으로 드러내는 역사입니다. 다른 믿지 않은 불신자들에게 내가 말씀을 전했는데 그 사람을 위해서 전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렇게 전함으로써 내 자신의 믿음이 크는 겁니다. 그래서 남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곧 나 자신을 향해서 전하는 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남에게 전하지 않은 믿음이 자라지 못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겁니다. 그런 원리로서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우리 삶 속에 지켜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주님의 보내심을 받은 자를 통해서 하나님의 분부는 가르쳐지고 그 가르쳐진 교훈은 반드시 지키도록 주어졌는데 그 가르침받은 어느 부분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이 다 중요합니다. 바리새인들처럼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 마태복음 23장 24절에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의 사도들을 통해서 분부하신 모든 것을 지키는 것이 생명의 있고 없음을 판가름나게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특히 여기 지키게 하는 방법은 뭡니까? 가르쳐. 그러므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침 받는 것은 지속적으로 있어야 할 지킴의 앞선 과제입니다. 이 세상에 사람이 떠나는 순간까지 많이 가르침 받았으니까 앞으로는 가르침이 필요 없다. 그런 사람 없습니다. 나는 더 이상 배울 게 없다고 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를 그만큼 누리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우리의 영혼의 말씀의 욕구는 지속적으로 하나님의 영적인 일을 하면 할수록 필요로 하고 가르침 받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게 정상적인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는 계속해서 서로 권면하며 서로 가르치며 서로 격려하는 이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사도들은 성령의 가르침을 받았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 사도들을 통해서 기록된 말씀은 또한 지속적으로 주님의 백성들이라면 가르침을 받아 지켜야 한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물론 성령의 가르침을 받아서 하나님의 진리된 말씀을 이해하고 적용하는 것은 모든 그리스도인들에게 이 세상을 떠날 때까지의 과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살게 하는 모든 진리의 말씀을 지킴으로 복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두 번째 말씀은 참고로 읽었던 말씀에서 생각하고자 합니다. 디모데후서 1장 13절에서 14절의 말씀인데요. 여기도 뭐예요? 지키고 지키라.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그랬는데 바울사도는 좀 더 이 사실을 구체적으로 지키고 지키라고 당부하고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바른 교훈과 아름다운 것을 본받아 지켜야 한다는 것. 그냥 뭐 누가 말하든지 성경이 아니라도 어떤 유명한 사람이 얘기하면 그걸 지키면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실에 우리가 주의할 필요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자신은 복음을 위해서 반포자와 사도와 교사로 세우심을 입었다고 말하면서 중요한 신앙적인 당부를 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오늘 우리에게도 말이죠. 아무 것이나 지키면 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이라고. 이 세상에는 믿음이 얼마나 많습니까? 비슷한 믿음이 많죠. 이런 세상에 많은 믿음들이 널려있지만은 중요한 건 뭐냐?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 이게 우리가 지켜야 될 교훈이라는 예수 그리도 안에만 생명이 있습니다. 아무리 유명한 철학자가 강연을 했다고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생 사는, 이 세상을 사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래서 철학이죠. 그러나 거기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리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만이 우리를 영원한 곳으로 인도하고 또 우리로 영원을 사모하면서 살 수 있게 하는 그런 믿음입니다. 그러면서 그것이 어떤 것인가를 바울사도 말씀하시는데 내게 들은 바, 누가 하는 얘기요? 바울사도가 하는 얘기. 사도들을 통해서 들려진 것들을 얘기합니다. 그 다음에 그것이 뭔가를 얘기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바른 말을 본받아 지키고 그래요. 바른 말이 뭐냐? 바른이라고 하는 것은 휘기아이노, 건강하다, 타락하지 않다, 강건하다. 이 영어로 보면 to be healthy 또는 사운드, 우리가 사운드라고 하는 걸 소리로만 생각하는데 건전한 교훈, 건전한 신앙을 뭐라고 하느냐 하니까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그래요. 건강한 교훈이에요. 하나님께서 주신 교훈을 갖다가 사운드 닥트린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바른 말이라고 그랬잖아요. 말이라고 하는 게 뭐냐 하니까 바로 로고스예요. 로고스는 뭐예요? 요한복음 1장 1절에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이 말씀 곧 하나님이라 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는 바로 말씀이고 그 말씀이 기록되어 주어진 것이 바로 뭐예요? 우리 성경이에요. 그러므로 이 성경에 성령의 인격이 더해지면 이것이 오늘날도 동일하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으로 우리에게 들려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 바른 말이에요. 여기에 바른 말이라는 게 뭐냐 하니까 건강한 타락하지 않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진리란 말이에요. 이걸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된다? 본받아 지켜야 돼요. 잘못된 것을 지킨다면 거기에는 약속도 소망도 없습니다. 단호하게 얘기하건대 왜곡시키거나 다른 불순물을 섞지 않은 순수한 교훈을 받고 지키는 것은 생명과 영원과 연결되는 귀중한 교훈입니다. 그 다음 뭐예요? 거기에 연결되어지는 말씀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디모데후서 1장 13절 14절을 제가 말씀드리고 있죠. 성령으로 말미암아 믿음의 사람들에게 부탁한 뭐예요? 맡긴 그런 말씀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주어진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은 바울이 너희들이 그렇게 신앙하는 게 좋겠어 내가 생각할 때는 또는 베드로가 글쎄 이 남자들은 이렇게 하는 게 좋겠어 이런 정도의 생각을 표현한 것이 아니라 뭐예요? 하나님의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게 하신 것을 받아서 기록한 겁니다. 그러므로 사도들의 의지는 거기에 전혀 들어있질 않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에는 뭐예요? 아름다운 것을 지키라. 이것이 다 아름다운 것이라는 거예요. 왜? 지고지선의 하나님으로부터 온 것이기 때문에 아름다운 것입니다. 이 아름다운이 무슨 말이냐니까 칼로스라는 말입니다. 이 칼로스라는 말은 선한, 가치 있는, 덕스러운, 보다 나은, 공정한, 좋은, 정직한 뭐 이런 좋은 표현이 다 들어있는 그런 말이에요. 칼로스라는, 아름다운이라는 말이 말이죠. 하나님께서 주신 그대로는 모두가 다 보시기에 좋았더라거나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는 것뿐입니다. 이 세상에 아름답지 못한 것이 들어온 것은 누구를 통해서입니까? 하나님으로부터가 아니라 마귀 사탄을 통해서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아름다운 것들 거기에다 다른 것을 섞었을 때 일그러지고 못 쓰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바울사도는 에베소서에서도 그렇게 말하고 있는데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의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에베소서 4장 3절에 그렇게 당부를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성령으로 기록된 말씀과 하나님의 뜻을 변함없이 지키라는 당부이기도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뜻을 이루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기 때문입니다. 그런가 하면 디모데전서에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이 명령을 지키라. 디모데전서 6장 14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나타나실 때까지 우리는 이 명령,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지켜야 돼요. 과거에 잘 지켰으니까 그 대가로 오늘 우리가 영원을 들어가는 거 아닙니다. 주님 오실 때까지 지켜야 돼요. 어떻게?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그럼 이 말씀은 이 주님께서 주신 명령을 지속적으로 지킬 때만이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선하고 아름다운 말씀을 지켜왔다면 그것은 대단히 귀중한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여기서 끝나면 안 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 나타나실 때까지 점도 없고 책망받을 것도 없이 명령을 지키라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한계시록에 내가 죽도록 충성하라는 말씀을 내 힘 모든 능력을 다해서 충성하고 내가 죽을 때까지 충성하는 것을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는 말씀으로 표현되고 있다고 그렇게 제가 이해를 시켰습니다. 말씀을 지킨다고 하는 것이 결코 쉽지 않고 많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생명의 언약을 지키지 않아서 늘 주님으로부터 책망을 받고 심지어 저주를 받는 역사는 구약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 무수한 것을 봅니다. 그만큼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쉽지 않다고 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가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너는 받은 것을 먹으라. 너는 이 두루마리를 먹고 가서 이스라엘 족속에게 고하라 하시기로 내가 입을 벌리니 그가 그 두루마리를 내게 먹이시며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게 주는 이 두루마리로 내 배에 넣으며 내 창자에 채우라 하시기에 내가 먹으니 그것이 내 입에서는 달기가 꿀 같더라. 에스겔서 3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입니다. 자,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은 어떤 경우에 믿음으로 들으면 그게 입에서는 꿀같이 달다는 것. 그런데 그럼에도 그것은 지킴에 있어서는 쉽지가 않음을 요한계시록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내가 천사에게 나아가 작은 책을 달라 한즉 천사가 가로되 갖다 먹어버리라. 내 배에서는 쓰나 내 입에는 꿀같이 달리라 하거늘 내가 천사의 손에서 작은 책을 갖다 먹어버리니 내 입에는 꿀같이 달아 먹은 후에 내 배에서는 쓰게 되더라. 요한계시록 10장 9절에서 10절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까지는 즐거워요. 기뻐요. 그런데 그 말씀을 오늘 제목대로 지키게 하라. 지키라 하는 것들이 뭐예요? 마치 쓴 것처럼 힘겹고 어렵다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말씀은 우리에게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쓸지라도 지켜야 되는 말씀이라는 거죠. 예수 기도를 시작으로 바울을 비롯한 많은 위대한 믿음의 사람들이 지켰던 모범을 본받아서 신앙의 역사 속에 다음 세대의 찬란한 빛으로 존재하기 위해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꿀송이처럼 달게 듣고 쓰지만은 여러분의 삶 속에 모두 순종함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풍성한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세 번째, 오늘 본문 20절 하반절입니다.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그랬죠? 우리가 이렇게 말씀들을 온전히 지킬 때 우리가 보호를 받으며 하나님께서 지키는 자와 함께 해주시겠다는 약속이에요. 귀중합니다. 이 약속은 물론 모든 족속을 제자 삼는 전도의 현장에 함께 해주실 약속이면서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는 말씀의 열매입니다. 이것이요.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하는 말씀이 말입니다. 바울사도는 디모데후서 1장 12절에서 이를 인하여 내가 또 이 고난을 받되 부끄러워하지 아니함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알고 또한 나의 의탁한 것을 그날까지 저가 능히 지키실 줄을 확신함이라 하는 고백을 하고 있는 것을 듣게 됩니다. 여기서 바울은 나의 의뢰한 자를 내가 안다, 뭐예요? 확신한다는 겁니다. 우리의 인생을 맡긴 하나님에 대해서 여러분은 바울 사도처럼 확신할 수 있어야 됩니다. 누굽니까?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 영원의 창조자시요 섭리하십니다. 그분은 그분을 신뢰하는 자에게 절대로 배신하거나 손해를 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지요. 이 말씀은 하나님께 대한 깊은 신뢰를 가지고 고백하는 내용입니다. 주님과 이런 신뢰의 관계가 되지 못하면 사실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의 모습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믿음이라는 말 자체가 이 사실을 포함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피스토스 또는 피스튜오 하는 헬라어나 영어로 그것이 바뀐 페이스라고 하는 말도 다 어떻습니까? 신실성, 서로의 신뢰를 얘기하는 겁니다. 인간관계 속에서도 이 관계는 대단히 중요한 것을 경험합니다. 한 번의 신뢰가 무너지면 그 다음부터는 어때요? 서로가 신뢰하는 게 어렵게 됩니다. 시간 약속이든지 다른 어떤 것이든지 생각과 입에서 말하기는 어렵지 않지만 그 약속을 지키는 데는 많은 수고와 노력이 필요한 것을 경험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한번 약속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때요? 그만큼 쉽지 않은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하신 약속을 지키시기 위해서 독생자를 십자가에 죽게 하시는 그런 고난을 경험하는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대한 약속도 그렇게 지키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라는 것을 보게 된 것이죠.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는 주님의 약속을 자신의 것으로 누리기 위해서는 주님께서 명령하신 모든 것을 지킬 때만 유효하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되고 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힘입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의 약속을 세상 끝날까지 지키려고 한다면 우리의 노력보다는 하나님의 성령의 능력이 함께 주심으로 가능하고 이것은 각자의 의지에 따라서 다를 수 있다는 겁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의 뜻을 실현하는 것이 내 인생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이 내 인생의 목표라고 확신하고 그대로 순종하려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성령이 더 강하게 역사하십니다. 그러므로 내 의지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 뜻을 이루게 해주신다는 사실이죠. 그렇기 때문에 각자의 의지에 따라 다르다고 하는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한 가지 조심해야 될 것은 이러한 약속의 이행을 머릿속에서만 기억하고 실제적인 삶에 나타내지 못하는 것은 온전치 못하라는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머릿속에서는 되는데 실제적인 삶에서는 안 되는 현상들이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오늘날 많은 사람들은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관념적이라고 생각을 해서 머릿속에 있는 것도 유효하다고 생각하는 그런 경향이 참 많습니다. 그러나 앞에서도 말씀드렸죠? 실천되지 않는 사상은 뭐라 그래요? 모래 위에 지은 누각이라고. 그래서 사상 누각이라 하잖아요. 이거는 믿음의 원리에도 꼭 같습니다. 아,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실 줄 믿는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삶을 우리가 살아서 순종으로 나가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다, 우리를 사랑하신다 이것만 머리에 다 가지고 삶은 전혀 세상적이라면 그것은 아무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부분을 항상 경계를 하자는 겁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나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라. 요한복음 14장 21절에 상반절에 말씀하신 것은 아주 단순하면서 귀중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됨의 간격입니다. 성경 속에서 많은 부분을 보면 이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심지어 주님께서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시는데 마태복음 21장 28절에서 31절에 보면 그러나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뇨? 한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맏아들에게 가서 이르되 예, 오늘 포도원에 가서 일하라 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아버지여 가겠소이다 하더니 가지 아니하고 둘째 아들에게 가서 또 이같이 말하니 대답하여 가로되 실소이다 하더니 그 후에 뉘우치고 갔으니 그 둘 중에 누가 아비의 뜻대로 하였느냐 가로되 둘째 아들입니다. 하나님 앞에 입술로만 답변하고 응답하는 건 가치가 없다는 거예요. 명령하신 것을 그대로 가서 싫을지라도 순종하는 것이 뭐라? 생명이라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못하는 이 바리새인들에게 이것을 말씀을 하면서 그 말씀에 연이어서 뭐라고 합니까? 예수께서 저에게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기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이들은 자신들이 죄인이고 부족하다고 하는 것 때문에 예수님의 말씀을 철저하게 믿고 그대로 순종했습니다. 그러나 바리새인들이 다른 건 뭡니까? 나는 그래도 여태껏 하나님의 진리를 따라 살아온 사람이다. 이런 교만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도의 말씀을 어기게 되고 오늘도 우리가 이런 함정에 빠질 수 있다고 하는 경계를 가져야 된다는 겁니다. 표현되어지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며 실천되지 않는 믿음은 지켜지지 않은 믿음은 죽은 믿음입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에서 26절의 말씀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오늘날 신앙하는 많은 사람들의 삶에 진정한 하나님의 생명이 나타나지 못하고 세상과 하나님 사이에서 오락가락하는 연약함의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관념적으로만 믿고 있다는 것 때문입니다. 머릿속에만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지킬 때 거기에는 세상과 비교될 수 없는 아니 세상 속에서 맛볼 수 없는 놀라운 주님의 능력이 나타나고 담대할 것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세상을 더 강하게 의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을 오히려 더 두려워하는 안타까움 때문에 천둥 번개 같은 하나님의 능력을 성냥불을 켜는 정도로밖에 나타내지 못하고 있는 것을 보는 겁니다. 또 참된 믿음의 소유자는 어떤 입장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을 철저히 지키려는 의지를 성령께서 아시고 그 사람으로 하여금 약속에 견고히 설 수 있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역사 속에 수많은 믿음의 위인들은 모두 하나님의 약속에 철저하게 자신을 온전히 드렸던 사람들이라고 이해하면 옳을 것입니다. 내 의지도 내 생각도 내 인생의 목표도 하나님께 철저하게 드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이 믿음에서도 승리한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 시대가 하나님의 진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너무나 넘치는 사랑을 힘입고 있습니다. 그런 이유에서 하나님의 진리를 많이 듣고 알고 깨닫고 있습니다. 이런 우리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주님께서 예수께서 이 시대에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누가복음 10장 28절의 말씀을 주십니다. 너희들이 알고 있는 것 그것만 행해라. 그러면 산다. 우리 모두 가르친 받은 진리만큼 내가 알고 있는 진리만큼만 생명의 약속을 지킴으로 생명과 능력이 넘치는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복되신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